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개장과 함께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1% 이상 하락했으며 선전성분지수도 3% 가까이 떨어져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한국과 호주, 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증시는 다소 올랐고 홍콩 증시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25% 내린 4.6%로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가 어제 3에서 5%씩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과 기업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사찰 활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같은 의혹이 양국 동맹 관계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스가 장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미국이 아베 총리의 첫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일본 내 35개 기업체와 정부 관리, 개인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비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남북한이 최근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북한 정세에 대해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스가 장관은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를 계속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을 강하게 신뢰한다며 이는 지난 4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미국을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을 저버리는 나라로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옛 소련 시절부터 한결같은 나라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에 파견돼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전사들의 존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와 러시아, 이란은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아사드 정권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인종과 국적 등에 기반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찰 수사 기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메릴랜드주가 처음입니다.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어제 발표한 이번 지침에는 경찰이 일상적인 순찰 활동 시 특정 인종이나 종족, 종교, 성 정체성 등을 범죄 혐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지침은 이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특정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 사법당국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에서는 지난 4월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가 수감 도중 사망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 복장을 한 무장괴한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기지를 공격해 연합군 병사 2명이 숨졌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오늘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의 나토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연합군이 즉각 대응해 괴한 2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벌인 괴한들이 아프간 정부군 소속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프간 정부군이 미군이나 다른 연합군을 살해한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합니다. 한편 나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올해 말로 전투 임무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이 5.24 문제에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국군에 내리졌던 최고 경계 태세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합의가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 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재개할 사항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북한의 유감 표명 수준은 향후 회담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 간 회담이 남북 간 현안들을 푸는 중심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담의 형식과 의제, 시기와 대표단의 규모 등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초에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북한 관영 매체에 출연해 주례 도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후속 조치를 파악하며 한국군의 경계 태세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사실상의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국군 최전방 부대에 내려졌던 최고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국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응징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서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미한 양국은 공동작전기획팀을 운용하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사실상 미한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이 공조체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1항에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 차원의 교류가 추진된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후속 조치는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으로 지원 및 보장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일으킨 건 체제 결속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현재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였으며 우리의 UFG 연습에 대한 예년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FG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북한군은 28일까지 특별 경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의연한 모습이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의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또다시 이런 도발로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갖고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의연한 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안보 위기 앞에 온 국민이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예비군들이 군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낸 6개 항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측면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북 감시와 대응 측면에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고위급 접촉의 시발점이었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우회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25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한국 측이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은 그러나 한국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할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뢰 도발을 근거 없는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으로선 도발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일단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일단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말을 바꾸면은 아마 천안함도 북한이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뭐 꼴이 되겠죠.
이번 고위급 접촉의 양측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 한국 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 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도발 주체와 사과 입장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부인하고 나온 것으로 미뤄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강제성이 없는 다른 합의들의 이행에 성실하게 나올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간 합의 결과가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합의문 표현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요한 건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25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사과와 유감의 외교적 어감 차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무부가 두 단어의 차이를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그렇게 합의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표현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남북한이 합의했고 긴장 완화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came to an agreement and that we now have an opportunity for the tensions to be decreased.
앞서 한국 청와대는 남북 간 합의문에 담긴 유감 표명을 사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미흡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이행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nd now our expectation is that we want to see it implemented and we want to see the tensions decrease.
커비 대변인은 또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한 합의 이후 육상과 해상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준비와 두 나라의 국제무대 동반자 관계와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 승전 기념 행사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 배경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간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체제 정당성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추가 도발이나 긴장 국면 장기화의 구실로 삼는 대신 전격적 협상을 통해 급히 무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박근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북 원칙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의 합의 이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유별난 집착을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규정했습니다.
I think it really speaks to how badly they really wanted those broadcasts to stop.
참석자는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포격 도발로 인한 한국의 보복 사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확성기 중단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건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오히려 이를 구실 삼아 긴장 국면을 더욱 길게 끌고 갔을 텐데 남북 간 합의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차석좌는 김정은 체제가 정권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민감하다며 김정은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에 대해 북한이 보였었던 격앙된 반응을 상기시켰습니다.
They're very sensitive about the legitimacy of the leadership right now, I think. You know, we've seen this very sensitive reaction to the movie, the interview.
차석좌는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한 인정이나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을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과거 도발 때 보였던 태도보다 훨씬 진일보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온통 확성기 중단에만 쏠려 있는 북한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 역시 이번 협상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정조준한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afraid of the propaganda broadcast because they attacking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코사 소장은 확성기 방송을 둘러싼 갈등 속에 북한이 새로운 한국과 맞닥뜨리게 됐다며 보복 조치를 공언하면서 더욱 단호하고 강한 태도로 나오는 한국의 기세에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북한의 출구를 제공하면서 지뢰 도발에 대한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은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러서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지도력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이처럼 단호한 원칙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이명박 정권이 천명했던 대북 접근법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give her credit. I think she's been a very forceful leader, but it started with Im Yong Bak.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을 어느 일방의 승리라기보다 남북한 모두 이득을 본 윈윈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win-win because North Korea has gotten the attention of the South, which is something it wanted, and has perhaps opened the door.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관계 개선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고,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 비교적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는 남북 간 대등한 협상 과정을 국내에서 정통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완전한 사과에는 못 미치지만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긴장 고조를 막았을 뿐 아니라 북한의 엄포에 굴복하지 않고 양보를 얻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she has handled this crisis well. She's avoided escalation. She's avoided capitulating to the North's bluster.
박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더욱 중요한 양보는 사과 자체보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당국 간 회담, 민간 교류 활성화 합의 등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의 밑거름이 될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들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빅터 차석좌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한이 9월 열기로 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첫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를 관철시킨 북한이 이후 가족 상봉 행사에 대가를 요구하는 등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협과 교류 등과 관련해 약속을 어긴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며 앞으로 가족 상봉과 당국 간 회담이 실제로 열리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대사는 오늘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대사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5개국과도 회담 재개와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의견차를 잘 알고 있고 양측을 적극 설득해 모두 받아들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과 관련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도 남북한이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일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안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집단 자유권 등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심의 중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베 총리의 같은 발언은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시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이번에는 한반도 상황이 진정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제대로 작동하는 미일 동맹이 북한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안보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수십 척의 북한 잠수함이 항구에서 이탈했다며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5월 집단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여당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현재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승 기념행사에 한국군 대표단이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한국 국방부 대표단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합참 군사협력과장 등 3명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한국 대표단이 중국 전승 기념행사의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을 참관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 카타르의 중견 건설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현장 이탈과 인권 유린이 그 이유입니다. 앞서 5월에 90명을 해고한 데 이어 나머지 인원도 모두 해고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 회사인 CDC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 노동자 108명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25일 VOA에 CDC가 자사와 계약한 북한 건설 노동자 108명에 대해서 전원 해고와 강제 추방을 지난 7월 24일 북한 건설회사 사장에게 최종 통보하고 추방 시한을 8월 1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6일 35명, 7월 30일 38명, 8월 1일 35명으로 나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카펠라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지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증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추방됩니다. CDC는 현장 이탈과 과로, 임금 착취 등 인권 유린을 해고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야간에 다른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CDC와 북한이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즉각 해고 사유라는 것입니다. CDC는 지난 5월 북한 감독관들의 노동 착취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 90명을 해고하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나머지 인원도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CDC는 당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8개 항의 노동 규정에 합의하고 서명했는데 현장을 이탈해 다른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이번에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해고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건설회사 사장에게 주간에 CDC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쉬어야 하는데 몰래 다른 건설 현장에 투입해 북한 노동자들을 초과 근무와 과로에 시달리게 하는 한편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을 착취한 뒤 일부만 노동자 개인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이종설 씨도 이번 해고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2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추방했다는 걸 그 거기에 파키스탄 친구가 모익 굴칸이라고 보급하는 그 GDC 현장에 장비 납품하는 친구가 있는데 장비 빌려주는 친구 임대업자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문라이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현장에서 CDC 직원이니까 CDC 일만 해야 되는데 북한 간부들이 아마 애들을 빼돌려가지고 밤에 야간에 다른 현장에 가서 그 에지단이라는 여기 부동산 리얼 프로퍼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여기 카타르에 아마 그 회사 공기가 쫓기니까 밤에 그 회사에 가서 몰래 오버타임을 시킨 거지.
이종설 씨는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알샤하니아 지역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며 현재 이 숙소가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이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정부가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CDC는 이번 사태에 관한 VOA의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CDC는 카타르에서 정부 건물과 특급 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 매출 3억 달러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모든 자회사와 그 직원들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블록을 깔고 고층 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3년으로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 2010년 젠코가 합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에 중국에서 실종된 탈북자 부부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정보도 중국에 요청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실종된 탈북자 부부 사건에 대한 해명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국적인 신성심 씨와 김철훈 씨 부부가 2003년 4월 중국 지린성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도 이 사건에 관해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02년 한국에 정착한 뒤 결혼한 이들 탈북자 부부는 2003년 4월 중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강희영 씨는 2004년 3월 18일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인 내몽골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또 박연아 씨는 2007년 9월에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에서 중국 군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밖에 송영국 씨와 송영수 씨는 2001년 10월 서해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실무그룹은 중국 정부에 이들 4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사실을 한국과 북한 정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물품을 지원합니다. 10월에 북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품 7천 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이 오는 10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아기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매년 4차례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월과 4월, 6월, 10월에 걸쳐 총 43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번에 보내는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처음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북방송은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방송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전사회를 맡은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이경주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제1회 통일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독일 통일에서 방송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북 방송 청취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간 주민 간의 소통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바로 방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송법이나 한국의 방송들은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조망을 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 열게 됐고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4명의 발표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명준 서강대 언론학부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방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일 통일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근데 독일 통일이 1989년 그리고 90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간의 역사적으로 방송이나 그 언론이 통일에 미쳤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독일 사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독일 통일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이화영 교수는 다만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이제 특히 텔레비전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동독에서 서독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독일의 그 특징은 1972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동서독 간의 기본 협약 체결을 하면서 이 특파원을 상호 교환해서 그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내용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탈북민인 정현무 국민통일방송 부대표는 북한 내 라디오 청취 실태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북한에서 얼마나 들을까 정치율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즘에는 탈북자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4월달, 5월달에 한 100명 정도 미디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북한에서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거든요. 북한에는 다행히도 롱 기다린 라디오는 이제 가지고 있게끔 됐거든요. 그러니까 녹음기가 달린 거 없이 딱 반듯해 라디오만이다.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간첩 혹은 정치범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기만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그런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정현무 부대표는 대북방송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구의력이라는 거는 뭐 지금 여기 뭐 남한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평화통일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안 된다 하잖아요. 물론 북한 당국도 평화통일을 주장하죠. 그러나 뒤에 돌아서서는 이민들한테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는 언젠가는 꼭 한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또 전쟁을 해야만이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민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라지오 방송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네.
이경주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역시 대북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또 탈북하신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많이 노출되고 접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방송이라는 그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북한 주민들이 또 라디오를 이용해서 USB나 이런 걸로 많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한의 문화 이런 걸 쉽게 접하면서 그들과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주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상임대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방송이 북한 고위급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미루어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남북한 협상과 통일 준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확성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직접 들리지도 않는 대북 라디오나 TV 전파를 이용한다면 북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전 지역으로 북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시대 남북한 소통과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토론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남북 간의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풀어졌고 한국 사회 곳곳도 다시 일상을 되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지역 어민들이 다시 조업을 시작했다고요?
네. 남북 사이의 긴장으로 또 태풍의 영향으로 발이 묶여 있었던 서해 5도 지역 선박들 오늘부터 바다로 나갔습니다. 지난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조업이 통제된 지 엿새 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꽃게잡이를 위해서 통발을 가득 실은 어선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하루였고요. 경기도 연천 등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던 지역도 어제 새벽 합의 타결 소식과 함께 새벽 3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대피 권고가 모두 해제됐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했던 학교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DND 민통선과 그 인근에 있는 두 곳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한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 초등학교와 그 유치원 그리고 민통선 북쪽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통일촌에 있는 군내 초등학교인데요. 본래는 그 월요일 24일이 개학일이었는데 고위급 접촉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장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학교들은 등하교 길도 일반 학교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출입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통선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출입은 아직 제한도 있어서 정규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는 다음 주는 되어야 정상 운영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양에 갔던 한국 청소년들이 어젯밤에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한창이던 때 평양에서 열린 그 15살 이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참여했었던 그 68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단입니다. 어제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에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있던 때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평양 한복판에 열흘 가까이 머물러야 했던 이 어린 축구선수들, 그 부모들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별 탈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사회적 관심도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그 입국장에는 아들들의 무사 귀환을 맞이하는 부모들, 또 선수들을 보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이 함께했고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경기를 펼치고 돌아온 청소년들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의 카메라도 가득했었습니다.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한국 텔레비전에 비춰지던데 어린 선수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궁금하군요.
네. 보통은 축구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입국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한국 유소년 축구선수단은 우즈베키스탄 팀하고 평양국제축구학교 팀에 쳐서 준결승전에 진출하지도 못했지만 초미의 관심과 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 남북한이 최고 긴장 상태에 있을 때 평양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카메라 앞에 선 선수들, 남북관계 신경 쓰지 않고 긴장감 없이 경기에 임했다. 또 북한 쪽이 한국 선수들에게 식사나 생활 등을 잘 챙겨줬다고 말했고요. 1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북한 팀이 아주 잘 짜여 있고 힘과 스피드가 좋았다고 북한 팀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전하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함께 갔던 임원과 지도자들의 반응은 많이 달랐는데요. 한때 저녁 만찬 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북측과 남측 인사의 자리 문제 때문에 마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이 깊어지고 또 포탄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대회를 진행하겠냐고 북측이 물어왔다고 하고요. 스포츠가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이니만큼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대회를 진행하자 이런 의지를 남쪽에서 전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최근 나온 우표 이야기군요.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우표의 인물로 등장했다고요?
네. 지난 2013년부터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주제로 기념 우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인물 시리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한국의 야구인, 문학계 민족 시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의 기업가가 주제입니다. 우표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인물은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지용 전 회장,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입니다.
네.
한국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12명 명의 인물 가운데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또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것이 이 우표를 반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주영, 이병철,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군요.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전 회장, 98년 6월에 소떼 500마리를 실은 트럭 50대를 몰고 북한을 다녀온 인물이죠.
네.
삼성그룹의 이병철 전 회장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이 생활 가전을 만들어내는 삼성전자의 원동력이 됐던 인물입니다. 남북한이 지난 70년 세월 동안 경제력에 큰 차이를 보인 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두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가 정주영 전 회장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고,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탄생 105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 이 우표에 담긴 두 기업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경제 발전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주영, 이병철 전 회장, 어떤 기업가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요, 북한 강원도 통천군이 고향입니다. 이 실향민 기업가였죠.
네.
전쟁 후 불모지인 한국에서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 산업도 시작하면서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세계적 기업에 이름을 올려놓은 인물이고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전 회장, 이 한국 전쟁 후에 그 대구에서 생필품을 파는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그래서 한국을 정보통신, IT 공화국으로 발전시킨 그 인물이 바로 이병철 전 회장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두 인물 각기 한 50만 장씩 총 100만 장이 발행되고요. 두 사람의 이 생전 모습과 함께 기업가로서의 그 철학이 쓰여져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을 일궈낸 기업가의 철학 궁금합니다. 어떤 말이 쓰여 있습니까?
네, 이병철 전 회장의 우표에는 기업은 사람이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의 우표에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장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지금 현재 그 삼성그룹이 경영하는 기업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일구어낸 그 진취적인 기상과 불굴의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했던 그 현대그룹의 성장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VOA 뉴스 투데이 일부입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 당국자들은 수천 개의 교회나 성당의 지붕, 첨탑, 아치형 입구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규 위반이라는 구실로 천 개가 넘는 십자가가 지난 1년 6개월간 제거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400개가 넘는 교회나 성당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철거됐고, 중국 정부는 이를 불법 건축물로 주장했습니다. 초당적인 연방독립위원회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저장성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제거와 교회 건물 철거를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종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국 가톨릭교 당국자들은 성당의 십자가 철거를 사악한 행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남동부 원저우성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는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기독교도뿐 아니라 위구르 이슬람교도, 티베트 불교도, 파룬궁 실무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99년 이후 중국을 종교자유와 관련 특정 우려 국가로 지정해왔습니다. 최근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 헌법이 자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여러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구금하거나 체포, 징역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종교적 자유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둔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국가들이 종교적 자유를 약화시키거나 공격하면 공격의 대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나라의 안정까지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종교의 자유에 관련한 국제적인 인권 약속을 준수하고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I do.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 cent coin.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